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말씀 받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와 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주환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도 사령관 닦아리였는데 그 작년에 일이 있어가지고 유명해진 그 수방사 있죠? 수방사 사령관님 그 식사 담당 제가 취사병이었습니다. 별 세 개. 아주 유명한,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나네요. 우리 저기 군바리가 왔으니까 두 명이나. 아, 그 과거 옛날 그 생각이 나요. 그 아주 신앙이 아주 좋으신 사령관이셨는데 김진영 장군님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반이었습니다. 단기사병 18개월. 그때는 단기사병 꽤 길게 했어요. 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바리들이 왔으니까 또 이제 말씀을 잘 집중해서 이게 말년이 되면 이제 이렇게 군기가 빠져가지고 잘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듣고 세워라 막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는데 그 제 친구 중에 이제 성은 김이요 이름이 정신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숙제를 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숙제한 걸 가지러 갔어요. 어머니 그 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나갔다? 심부름 보냈는데? 그랬던가 그 정신이 언제 와요? 그랬더니 곧 정신이 돌아올 거야. 여러분 말씀드릴 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님이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 따라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기도원을 가야 은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이제 따라간 거예요. 아, 갔더니 하필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그 저기 경기도원이 거기에 그 한월산 기도원을 설립하신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이 상이용사 장교 출신인데 6.25 전쟁 때 이제 다리를 잃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원을 해서 그 기도원에 가면은 은혜 못 받고 방언 기도 안 터지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영역이 엄청 쎄뿌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따라간 거예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근데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하시작! 그리고 이분이 또 참 그 욕을 잘하세요. 이 상이용사고 이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고 뭐 상관없이 기도 못하고 방어기도 못하면 하여튼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서 막 기도 막 시켜놓고 막 엎드려서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 막 하는데 여기서 막 와다다다다다다다 막 하는데 아, 이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시는 보니까 다 이상해. 기도를 막 너너너너너막 그런 막 어떤 사람 막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예, 가만히 들어봐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방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등짝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주여 하면서 막 어? 은혜 받을지어다 방언 터질지어다 막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쫄아가지고 자기는 방어 기도 못 어떻게? 그러니까 점점 목사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면서 어떻게 하지? 뭐라고 이제 방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왔어.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딱 들으니까 이상한 방언을 잘하고 있군. 제가 그 한옥산 기도원을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하여튼 이상한 기도원이. 어떤 분은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거기 가면 등짝을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분 남자분인데 그래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외워가지고 머리도 좋아요.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몇 자를 외워가지고 그것만 외우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집중이 되시겠죠? 저는 이제 그 말이 좀 느리죠. 제가 충청도예요, 고향이. 충북 보은. 보은구 내부면 용암리. 용암리인데 그 옆 동네는 용가리. 그리고 그 뒷동네는 뭔지 아세요? 대가리. 동네가 다 니자로 끝나. 용암리, 대가리. 야, 진짜 이상해, 한국은. 자, 첫 사진 부탁해요. 이제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빨간 표시, 모세의 자리.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제 이렇게 저는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선교지에 있는데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요.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강희숙 목사님. 그리고 전 두 번째. 성경이 진짜 믿어지는 성경이냐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많이 안 다니신 분은 잘 모르시죠. 성경이 이상한 내용도 많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적으로 성경을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너무 우리가 상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나왔지만 아, 이 내용은 너무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대요. 비처럼.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비처럼 불과 유황이 쏟아졌대요. 아 그러면 불구름, 유황구름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모세의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서기관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즉 말하면 랍비들이 앉아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증거들을 찾고 싶었던 거죠. 또 이제 그 홀리랜드 성경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거기서 추방당에 쫓겨나서 요르단의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데 사진 보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 그다음 헤브론. 제가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요. 그 헤브론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 남쪽 동쪽으로 가면 수시아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수시아. 예. 우리 젊은이들은 설교 끝나면 딱 검색해 보잖아. AI로 수시아 딱 치면 나와요. 여기에 회당이 발견됐어요. 회당이 발견되고 마을 터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료에 의하면 4세기에서 7세기경에 이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더 일찍 이 마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자들하고 일반 학자들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유적지가 이제 사진을 제가 AI를 통해서 이쁘게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유적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회당입니다. 회당인데 이 회당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옛날 회당 바닥 위에다가 나중에 더 크게 복원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 후대에서. 그런데 이 마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이들을 핍박하는 누구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들을 핍박하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전 세계로 또 흩어지죠. 그래서 도망간 그 길을 저는 찾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그 성지 땅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 여러 곳을 찾았어요. 그 중에 남쪽으로 도망간 성도들의 후손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수시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땅굴을 판 거예요. 땅굴.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이 안반석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안반석을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돌이 이스라엘 돌하고 한국 돌이 틀려요. 이쪽 돌은 좀 가볍고 삼,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잘 파져요. 파가지고 그곳에 마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가실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 성지순례 오실 거잖아요. 안 오면 안 되게끔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마무리에 이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그 땅 속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2,000명에서 3,000명이 이 마을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 속에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그리고 뭐죠? 그 올리브 기름 그 방앗간에서 이렇게 짜듯이 그 올리브 프레스 그 공장이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타작. 타작을 해야 돼요. 곡식을 타작하는데 그게 지하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옷감, 이불, 뭐 이런 거를 짜야 되잖아요. 그게 다 지하에 있어요. 모든 생활 여건들이 다 지하에 있어요. 왜? 숨어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이름을 제가 별명을 지어요. 제가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카타콤이 있어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다가 그 무덤 공동묘지 그 지하에 그 파고 들어가서 수백 미터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카타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사진. 군발이 정신. 여기에 고대 회당에 그 모자이크 바닥이 있어요. 돌을 깨가지고 바닥 타일을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0.5cm, 0.5cm에서 크기는 1.5cm 크기에 돌을 쪼사가지고 이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닥을 깔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고대 회당이 수없이 몇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고대 회당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문자와 성경 요절과 새와 동문들과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많은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알파벳 네 글자가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드. 그러니까 알파벳은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문장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그래서 알파벳의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아람어 문자가 고대 문자예요. 이게 새겨진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기억되기를 중보자 예수와 예수 증인 증거 대변자 샘 이름 그냥 이제 지워졌어요. 이 문제가 기록됐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예슈아예요. 이게 낯선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시대 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이름이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죠. 영어는 지저스. 예수스 헬라어로. 그래서 예슈아가 원래 이름이에요. 우리는 낯설지만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새겼냐? 이 회당에서 누가 예배드렸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좋으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회당, 그 다음에 고대 그 집터 이런 거를 발굴했는데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오직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이제 사해 바다예요. 데드시, 죽음의 바다. 물에 다 떠요. 수영 못 하시는 분도 다 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생물이 안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개가 있어요. 저예요. 사해에서 물개처럼 수영한다고 해서 저를 보고 물개래요. 뒤집었다가 또 이렇게 뒤집고 그리고 여기서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물속에서 뜨니까 그래서 천천히 하면 슬로우 모션 하면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과거에 고대 사회 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대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걸어서 보침은 머리에 이기고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배 우리나라 동해바다 서해보다 10배 이상 엄청 짜요. 김치 담그면 좋겠죠. 다음 사진. 근데 여기에 이런 지형이 있어요. 사해 남쪽 끝에 이런 지형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신명기 29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땅.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연구.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소돔과 고모라가 궁금한 거예요. 어디 있을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찾았다고 주장하는 건 저만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이상해.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잖아요. 비처럼 내렸어요. 그 빗방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기 학생. 학생이야? 대학생이야?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하늘에서 아니 비가 내리면 얼마나 많이 내려 비가? 몇 개? 숫자로. 아무 얘기해봐. 뭐 어때? 뭐 틀려도 돼. 학생은 틀려도 돼. 틀리는 게 학생이니까. 모르겠어. 모를 정도 많이 오지요. 비가. 그게 엄청나게. 근데 그게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는 거.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늘에 아 불구름이 있었고 유황구름이 있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 불구름 유황구름이에요. 모르겠어요. 내년에 책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 신명기 29장 쪽에 나와요. 29장 23절인가 거기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그 다음에 소금으로 뒤덮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땅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요. 짐승도 찾아오지 않는 땅이다. 그런 땽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도 곤충과 동물들이 사는데. 근데 그 땅이 있어. 다음 사진. 그 머리에 정신 차리고 나를 쳐다봐라. 여기. 여기가 풀 한 포기 새들도 안 날아오고 곤충도 없어요. 제가 여기를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제가 찾았어요. 외국 사람들이 찾은 사람도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최초로 이곳을 발견했어요. 고고학을 공부하신 요르단에서 고고학을 공부하신 30년 요르단에 살고 계시는 분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았는데 여기 땅이 성경에 나오는 그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흙인데 이게 산이죠. 바위죠. 바위처럼 보이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요. 분필가루처럼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뜯어져요. 우수수수. 그래서 이 흙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황과 석회가 섞여 있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재, 타고남은 재 같은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여기를 왜 갔냐면, 여러분 유튜브 찍으시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건너오셨어요. 친구인데, 그 합동체 친구인데, 유병성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유 씨가 유명해요. 참고로 전쟁 통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미사일이 너무나 날아가는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2분 단위로 3분 단위로 막 어떨 땐 30분마다 사이렌이 막 아무 때나 수시로 울리는 거예요. 왜?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 바깥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막 사이렌 울리면 막 어디 막 피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도 숨어서 먹었더니 살이 쪘어요. 엄청 쪘어요. 엄청. 집사람이 엄청 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살펴고 있어요. 호수공원 막 두 바퀴씩 막 돌고 막. 그래도 오늘은 좀 날씬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요. 라면. 우리 지역은 라면은 잘 없잖아요. 무슨 라면을 좋아하냐? 당신과 함께 라면. 얘 웃었어. 당신과 함께 라면을 매일 먹어. 여기에 그 유튜브 찍으시는 분이 소돔과 고모라 그걸 찍는데요. 다큐멘터리. 그 유튜브를 찍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가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비잔틴 로마 시대 때 자그마치 AD 5세기에서 6세기, 7세기경에 여기에 그 수도원 예배당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찾았어요. 고고학자들이 찾았는데 한국 사람을 아무도 못 찾고 저 혼자 찾아가지고 유튜브 찍으시는 목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유황 있죠, 유황.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고남은 유황이라도 남아있겠지. 왜? 광물이니까. 광물. 광물은 잘 안 썩잖아요. 그래서 타고남은 재라도 있겠거니 하고 찾아 나섰는데 제가 먼저 찾았죠. 한국 사람 최초로. 한 분도 안 놀라셔야죠.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예 목사,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근데 이 유황이 불이 붙어요. 이야. 이 화산에서 분출된 유황이 순도가 40%래요. 40%, 45%. 그 화산에서 나온 유황이. 근데 이 유황 덩어리가 순도가 98%예요. 전 세계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런 유황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저희 사는 지역에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대단 큰 거예요. 어떤 건 손톱 반만 해. 손톱 조그만한 게 조그만한 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 귀한 거를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기증, 교회 기증한다니까요? 박수 좀 쳐주세요. 아따, 참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경을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죠. 막. 미친 듯이 막. 이스라엘 살 때 4년 반 만에 이제 쫓겨났는데, 비자 안 준다고 너 나가라고 그래서 그 4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요르단으로 건너왔어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경계가 국경으로 경계가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우리 키 큰 송돈이? 이쁘고 크큰? 맞았어요. 그 요단강. 그래서 제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건넌다는 의미를 알아? 아는 거야. 난 돼진 몸이야. 난 죽은 몸이야. 근데 또 다시 건너왔거든. 그러면 다시 부활한 거지. 그런데 성지순례팀 데리고 자주 넘어갔다 찾아온. 주님도 헷갈려 하셔. 얘가 언제 요단강 제대로 건너려나. 주님도 헷갈려 하실게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정말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못 견디거든요. 알고 싶어가지고. 자료도 찾아보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논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황을 찾고 나서부터 자료를 제가 정리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그 자료를 잘 배우시면 돼요. 성경이 진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맞는 말씀, 진리인가? 진실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100% 믿죠? 믿는데 본 적이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보셨어요? 영화로는 보셨죠. 근데 실제로는 못 봤잖아요. 그러면 멸망시켰던 그 재료, 불과 유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황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이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유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증명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해 남쪽에만 있는 이것을 찾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안 기쁘시지만 저는 미치고 발짝 뛰겠더라니까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이 증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근데 저게 독가스가 나와요. 그리고 저게 타다가 말지 않고 지글지글 타면서 새까맣게 그 아스팔트처럼 타면서 없어질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타요. 너무너무 신기해. 저것이 사람 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글지글 타면서 이 독가스가, 그러니까 불에 탄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 독가스에 의해서 질식해서 먼저 죽는 거죠. 막 그냥 다 죽어요. 우선 좀 이따 예배 끝나서 한번 피워보자고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독가스를 다 그냥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독가스가 나오고, 그 제가 전에 요만한 거, 코딱지만한 거 제가 하나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피우시고 요거는 교회에서 보관을 하세요. 그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실명합니다. 실명. 이렇게 만지면.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그 실제 있었다는 거죠. 무에서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유에서 유로다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이용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느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대 전 세계에서 그 고고학과 성서학에는 세계 최고 대학이 히브리대학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 아내가 한 달 다녔어요. 한 달. 히브리어 번호. 그리고 쫓겨났어요. 저랑 같이. 그 히브리대학의 지구과학 과학자가 있어요. 그 지질학 학자들이 그 얘기를 그 증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도 안 믿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사실은 뭐냐? 사해 바다 밑에 가스층이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가스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유황층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 진동이 일어나면 이 땅이 열리면서 가스가 분출하면서 유황을 하늘로 같이 분출해서 올리면 그 위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대요. 불꽃이. 지진이 나면. 그래서 그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유황에도 불이 붙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구름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다 정리가 됐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사진이요. 오늘 이렇게 사진만 보고 끝내자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예요. 국립공원 가이사랴. 다음 사진. 아,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좋죠? 지중해에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 유적지에 비문, 비석, 뭐죠? 비문이 있어요. 비문. 돌에다가 새긴. 돌에 새겼는데, 맨 위에는 티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이름, 실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디베리아,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사람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의 원래 라틴어 이름이 폰토스 필라투스예요. 이 비문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총독, 유대 총독. 여러분, 실제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비문에 새기진 않아요. 실제하고 있는 사람의 비문. 또 여기서 발견된 게 뭐가 있냐면 사진, 없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요. 동전이 있어요. 여기 엄지손톱만한. 그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에도 폰티오스 필라투스 이름이 있어요.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동전에 새겼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새긴 동전은 고대 사회에 그게 문화였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이 티베리아스 항구거든요. 항구 도시예요. 여기 로마인들의 마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을도 있고 원형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차 경기장도 있어요. 원형극장도 있고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총독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그 유적지가 다 발견됐어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다음 사진 뭡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왜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왕에게는 권한이 없었어요. 심판자들에게는 권한이 없었어요. 오직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밖에 없었어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내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하는 인물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요. 다음 사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안 믿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라 이 실존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유적지에 있기 때문에 아, 실존한 사람이네? 실제 있었네? 그 시대에 예수님도 계셨었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 다시 살아나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유적지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오는 거죠. 왜? 성경 말씀만 듣고 성경만 문자적으로 본 사람들은 이 땅을 밟아보는 거죠.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전쟁 통해 갔다 왔어요. 가사를 갔어요. 여기서 뭘 찾았냐면 베드로를 초청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의 집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고넬료의 집이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해. 집사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할렐루야. 여기 오니까 내 편이 있네. 저는 주장해요. 근데 거기에 유적지가 발견돼, 집터가 발견됐고 기둥이 발견됐고 모자이크 집터가 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1세기 때 2000년 전에 로마인의 집이라고 누구라고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은 고넬료의 집이다 라고 확신을 가져요. 왜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그 유적지 집 퍼 있죠. 아이 사진 준비할 걸. 아,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데. 근데 그게 로마 사람들은 저쪽에 있어요. 마을이. 근데 유일하게 그 로마 사람의 집이 요쪽에 있어요. 근데 요쪽은 유대인의 마을하고 아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 많은 구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하고 아주 친했어요. 아, 그러면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집은 고넬료 집이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명 들으니까? 그런 것 같죠? 아직도 안 믿으시면 저랑 같이 가자니까요. 가보시면 그 집터가 진짜 있어요. 너무나 멋있고 화려해요. 백부장이가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다음 사진. 이제 마무리. 이제 갈릴리에, 갈릴리. 갈릴리에 호수. 그리고 저 빨간 표시하는 거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소가 고라신이에요.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그 설기관과 말에서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것이 그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 있는 회당에서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실인 것을 찾아다니는데 너무나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일 먼저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자료를 막 줘요. 그냥 아내는 꿍 해가지고 아니 그걸 책으로 쓴 다음에 그걸 주면은 어떻게 해? 막 그러죠. 근데 막 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제가 찾은 거, 제가 고넬료 집이다. 이거는 정말 성경의 거다. 그러면 이렇게 좋잖아요, 서로. 그리고 목사님들이 먼저 알아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많이 알려줘요. 자, 다음 사진. 이 고라신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실제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회당에서? 출입문에 있어요. 출입문. 출입문 바로 옆에. 그 성도들은 이 안쪽에 있고. 왜 그럴까요? 아, 이걸 또 이제 연구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랍비가 그 출입문 쪽에 앉아요. 랍비가 앉아있는 그 출입문 쪽은 전 세계 모든 대부분, 고대 대부분의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그곳은 출입문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을까요? 방향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장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선물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게 책을. 장로님 잘 읽으시죠? 네, 책을 가져왔어요. 트렁크에 한가득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에게 이 책을 다 선물 드릴 거예요. 우리 중학생도. 할렐루야? 그래 열심히 공부해. 고라신에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그 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랍비가 예루살렘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 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는 이런 뭐랄까 이게 내용이 안 나오는데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데 뭐냐?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문화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랍비 문화거든요. 유대 히브리 문화인데 다 회당을 다니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이 만든 거죠. 사실 의자를. 근데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문화. 왜 나쁜 문화가 아니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곳에 의자가 있고 그리고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만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읽기만 해야 돼요. 헛소리하면 안 돼요. 두루마리 성경을.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탈무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절대. 무슨 말인지 알죠? 구전토라. 그러니까 입으로 막 전래되는 그런 털무드 이야기, 미드라시, 미슈나 막 이런 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만 이야기해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율법의 말씀만 전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원칙이 그래요. 근데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탈무드 말을 많이 하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씀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10절 뒤에 뭐 서기관과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일곱 번이나 저주한다고. 뒤에 또 읽어보시면 일곱 번 저주해.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저주를 한다. 이해를 하셨죠? 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저주한 것처럼 이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 성도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학생들 말씀대로 해야 돼. 군바리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군인이지만 군대 문화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야 돼. 난 18개월 동안 담배 안 폈어. 다 피거든요. 그때는 담배를 줬어요. 공짜로. 그래서 나는 안 피니까 연초비를 주더라고. 담배값을. 나 있을 때 월급이 10,000원이었어. 사령관님이 수고한다고 너무 일을 잘한다고 10,000원을 또 줬어. 그리고 담배값을 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월급이 두 배나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나는 모범사병이야. 모범사병 있어? 지금도? 나는 모범사병으로 뽑혀가지고 내가 제일 많은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보름을 한 방에 몰아서 말년에. 근데 저기 며칠이라고요? 60일? 90일?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미쳤냐? 국방부가 미쳤냐? 연대장이 미쳤냐? 세상이, 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최장 보름을 갔다 왔거든요? 모든 사병들이 제일 부러워했어요, 저를. 그 사람은 밥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쉽게 말하면 왕이 밥 먹기 전에 궁녀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어보잖아요. 왜 먹어봐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여기 두 분, 여기. 궁녀가 왕이 밥 먹기 전에 그 독약이 들었는지 먹어보잖아요. 제 역할이 그거였어요. 기미상궁이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사령관이니까 위험하잖아요. 지휘관이니까. 큰일 탈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먹어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드실 때는 은수죠. 은젓가락으로 드세요. 그걸 제가 잘 닦아가지고 딱 올려놓죠. 무슨 말하다 이런 말은. 똑바로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만 돼.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 집사야?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 목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이 책망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술을 먹을 수는 있죠. 담배를 필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또 자기 선교사는 또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그거를 또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 가장 큰 방향이 돼야지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못 지킨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 사진. 다 끝났네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어요. 다섯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시작.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 합쳐서 약 24억에서 25억. 아, 이거 AI가 가르쳐준 겁니다. 어저께. 자, 이슬람교.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데가 이슬람교예요. 순위파, 시아파. 그러니까 그 무슬림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라는 무슨 파예요? 이란, 시아파예요, 시아파. 그리고 두들겨 맞는 나라들은 어느 파예요? 순위파예요. 순해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란한테. 그래서 다 합치니까 20억에서 21억이 어마어마하죠. 와, 엄청 많아요. 요르단이 95%가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국가예요. 자, 힌두교는 12억. 힌두교. 낯설죠? 근데 그렇게 많아요. 인도 인구가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불교가 5억에서 5억 5천만 명. 그리고 유대교가 1500에서 1600만 명. 가장 어떻게 보면 1500만에다가 24억, 25억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꽉 쥐고 있죠. 미국을 흔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트럼프의 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트럼프의 큰딸이 사위가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뭐 등등. 자,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전세계 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 약 300몇 명이 추산돼요. 그 다음에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정통파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정통파 250에서 270만 정도. 전체 정통파 유대인들. 전체. 그러니까 대략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체 70% 이상. 그래서 2065년경에는 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대요. AI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계속 증가해. 해년마다 5%씩 증가한대요. 왜?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유대교가 가득할 거예요. 다음. 이게 이거는 이제 따라서 해볼까요? 초정통파.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레디. 하레디. 시작. 하레디. 군발이 하레디가 아니고 하레디. 하레디라고 하는 거예요. 하레디. 이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이 초정통파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울트라한 친구들은 교회를 테러하고 불지르고 막 그래요. 아주 극단주의 정통파들이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2000년경 성경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유대교 신자든 그들의 랍비 목사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유대교가 기독교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로 개종을 못하는지, 기독교로 개종을 못하는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폐하거나 바꾸는 자. 예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폐하거나 바꾸는 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안 지켜야 된다. 절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걸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십계명. 여러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안 지킨다고 안 돼요. 딱 10계명 안에서 그 더 많은 계명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그의 제자들은 이단을 따르는 이단자들.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치욕 쓰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이 암호가 있어요. 암호. 예수. 라고 해요. 줄여서 축약. 축약을 해놓고 이 책에서는 이거는 이제 14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땡땡 이렇게 예 요드 쉰 그 다음에 이 마부 사이에다가 요 콤마 요거 두 개가 딱 쳐놨어요. 요게 그들의 사인이에요. 저주를 받을 자. 요게 요. 요걸 딱 해놓은 거예요. 이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 예수를 신격화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금지된 우상 숭배이다. 이러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태교로부터 이게 세뇌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절대 안 믿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아주 강력한 울트라 아주 그냥 정말 강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깐난 애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그리고 일반 학교 안 보내요. 자기네들 학교 보내요. 대안학교 보내요. 종교학교. 그 종교학교에서 또 교육받아가지고 막 그냥 철저한 세뇌교육이 돼 있어요. 공산당보다 더 빨개요. 아니, 더 까매요. 아주 그냥 까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뭐냐? 이건 여러분 자료를 다 보시면 이게 뭐냐? 쪽복음. 쪽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1882년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그는 한국인 신앙 선배들 이응찬, 박홍준 등 만주에서 번역한 한국어로 번역된 한글로. 그래서 최초의 우리말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얇은 쪽복음이 보따리상 권서인들을 통해 국내로 몰래 유입되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반도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자, 다음 이수정 함께 읽을까요? 아니요. 시작. 현토한 한시약 성서 및 마가복음서 언해 1884년 1885년 시작. 일본에서 개신교 신자가 된 이수정이 번역한 쪽복음이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바로 이 이수정 번역의 우리말 마가복음 쪽복음을 손에 쥐고 제물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그 한글 옛날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자,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로 된 성경이 맞죠? 그러면 유대인을 선교하려면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어야 돼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언어로 된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쪽복음,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그들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쪽복음을 만들었어요. 자, 이 책이 무슨 책이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다음. 자, 이 책에. 이 책이 14세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14세기에. 라비가 썼어요, 라비가. 라비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옛날 언어예요, 옛날 히브리어.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1985년경에 현대 히브리어로 다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베꼈어요.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버렸어요. 저작권을 안 줬어요. 저작권은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그 출판사가 비영리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걸 그 조지 하워드라는 교수님이 현대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돼요. 근데 저는 영어를 뺐어요. 왜? 유대인만 읽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AI 핸드폰이 있으니까 번역기 딱 돌리면요 그냥 쪼르륵 해석이 돼요. 다음. 그래서 이 히브리어만 책으로 만들어서 정통파 유대인 라비가 쓴 이 책이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면 가장 좋겠다라고 혼자 14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3,000권을 찍었어요. 사진. 이 책을 몇 권? 그 다음 사진. 3,000권을 찍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찍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있어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이게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죄송합니다. 잘못 만들었어요. 3,000권을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페이지가 거꾸로 됐어요.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한테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어? 이거 못 가져간다고. 우리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출판사 그 장로님 한번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거 하나 먼저 만들고, 샘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바꾸기로 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바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스라엘 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다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수정된 거를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이스라엘 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이거 파는 게 아니에요. 다 나눠주면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질질질 흘리고 다니면 돼요. 공원 벤치에다가 슈퍼마켓 앞에다가 버스 안에다가 다 흘리고 다니는 거야. 같이 그 트램이 있어요. 트램 이렇게 지상에 다니는 트램이 있거든요. 그 트램에 다 타가지고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앉아야 돼요. 떨어져 앉아서 다 흘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다가. 그러면 정통파 유대인들 있어요. 까만 옷 입고 있는 애들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4세기 랍비가 쓴 책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이라고 돼 있고 그 랍비의 이름이 쉼토브예요. 쉼토브 웬 이스학 벨 셰프르트. 굉장히 길죠. 누구의 아들의 쉼토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놓고 가면 정통파의 유대인들이 우리 선생님이 썼네 하고 볼 거 아니에요. 보고 첫 장을 딱 넘기는 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 한 절만 읽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질 흘리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할렐루야 단순하게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들이 성경만 펼쳐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딱 몇 권이 들어갔냐면은 오늘 자려고 왔는데 어느 교회 지난주 주일 저녁인데 저 인천에 송도에 주사랑 교회 알아요 목사님? 장삼길 목사님. 저는 몰라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했어요. 갔더니 유대인들이 25명이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이스라엘 국기 흔들리고 태극기 흔들리고 그 교회 모토가 뭐냐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래서 다음 집회는 평양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막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이스라엘 찬양에다가 한국 찬양에다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 한 시간 반을 찬양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있길래, 아, 저 사람들한테 내 책을 좀 나눠줘서 이스라엘로 가져 들어가면 안 걸리잖아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국적이고 이스라엘 언어로 돼 있으니까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머릿속에서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25매니까 이 20권씩 가져가면 몇 권이에요? 우리 육간사님 500권이에요. 500권 한 방에 500권이 되네. 근데 목사님 저 사람들 언제 가요? 그때 내일 간대. 내일. 우와 지금 책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수원에 성교관 그 숙소가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들렸다가 저녁에 지금 다 끝나면 10시니까 들어가면 11시 4개권이 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저 책이 저기 어디지? 양주에 있어요. 경기도 양주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500권을 챙겨가지고 다음 새벽 5시에 가가지고 그 교회 갖다 줬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딱 보더니 이거 망친 책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런 거예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책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에다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41권이 유대인이 볼 때는 이게 틀린 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41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 책을 가져갔어요. 왜? 가다가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기 힘들죠.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던 방식이네? 읽기 좋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져간 거예요. 안 가져간 사람은 안 가져가죠. 누가 몇 권 가져가지 못했는데, 41권은 이미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제 끝장난겨 이제. 41권이 들어갔어요.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몇 권씩 가져갈 거예요, 이제. 집사님 몇 권 가져갈까요? 권사님이 집사님. 집사님 몇 권? 집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100권? 걸려서 이제 이스라엘 감옥에 가는 거. 좋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 우리 멋진 성도님. 몇 권? 딱 약속을 받아야 돼, 내가. 여기서 약속 못 받으면 난 못 가. 나 예배 안 끝나, 이제. 몇 권이요? 뭐, 못 가요? 제가 업고 갈게요. 저만 믿으세요. 한 대략 10권에서 20권. 괜찮아요. 이게 요 용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더, 목사님은 한 300권 가져가야지. 순교할 각오로. 나랑 같이 거기서 죽는 거 그냥. 무슨 말이냐?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목사님 비행기표 빨리 끊어요.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도 없고 이제 휴전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저는 믿어요. 정통파 유대인 유대교 그러니까 메시아니 주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정통파는 어려워해요. 아시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강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가 그랬어요. 그 정통파인이에요. 초정통파예요. 어? 가말리엘 초정통파 중에 초정통파. 어떻게 보면 제사장하고 맞먹을 정도로 아주 랍비 중에 랍비인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쫓아다닌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도들도. 누구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초정통파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라고 하신 거예요. 왜 성경책을 쪽복음으로 전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지혜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14년 동안 제가 베들레헴에 살 때 이 책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단 책 아닌가? 막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아, 이 책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보고 할 게 아니라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책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몇 권인지 아세요, 목사님? 한번 말씀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목사님. 큰 소리로. 10만 권. 10만 권. 제 목표가 10만 권. 왜 그러냐? 러시아에서 온 사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러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또 만들어야 돼요. 또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랍어로 또 쪽복음을 만들어서 또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10만 권이 필요해요. 제가 출판 저거 3천 권을 해보니까 한 300만 원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300만 원. 좀 작아야 돼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다니 쉽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드는 것 같아요. 10만 권 만드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성경책을 메고 가는 거예요. 성지 여행, 성지순례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최초로 우리 강희수 목사님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딴 데서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 이해해 주세요. 설교 못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정말 저 혼자서 누구도 이렇게 몰라요. 한국에 이 책이 없어요. 사실 이 책이 없고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너무 학자들이 읽어야 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한국에 알려지지도 않아요. 번역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소중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히브리어로 된 번역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를 안 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연구를 할 거예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까지 끝났는데 28장까지 끝나면 내년에 한번 책을 한번 내보려고 해요. 알려서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10만 권을 책을 찍어내려면 한 1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잘 한국어로 잘 풀어가지고 책을 내서 판매된 금액으로 저 책을 10만 권을 찍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비행기값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해 주실 분 손들어 주세요. 제가 책 선물을 줄게요. 기도해 주실 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두 분 발 드셨어요? 뭐 이게 출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제가 다 선물로 나눠드릴게요. 아셨죠?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작은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